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우리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3절 말씀을 통해서 창조와 믿음이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믿음의 정의를 알려주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라지만 보지 못하는 것을 실체로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이제 11장 전체에서 풀어주시는데 결국은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시는 영원한 천국의 현실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 장차 앞에 있게 될 좋은 현실, 하나님이 이뤄주실 더 나은 현실, 그 정도 세상의 현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죽기까지의 순종으로 성취하신 영원한 천국 현실을 실체로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을 보시면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즉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도 다 이렇게 실체를 바라보고 붙들고 살았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 땅의 것으로 예표와 그림자로 누리게 하셨고 증거하게 하셨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 실체를 바라보고 실체를 믿음으로 누리고 증거하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즉 오실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어주실 영원한 천국 구원의 현실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산 성도들을 이제 4절에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끝에 누가 계신가요? 창세기의 아벨로부터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의 삶을 알려주시는 그 끝에 누가 계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 부분이 끝이 아니라 12장 첫 부분이 결론으로 볼 수 있죠.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증인들이 그 믿음으로 성도의 삶을 살았던 그 증인들이 증거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성도들은 그 삶을 통해 장차 완전한 참 믿음으로 오시어 사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증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도 그들이 믿음으로 증거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믿음장을 통해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냐 하면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 자체만을 보아서는 올바른 믿음을 알 수가 없고 이들이 가르친 예수님에게서 와야 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 예수님의 삶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한 목적도 있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로 와야만 참 믿음의 삶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산 선조들의 삶을 바로 알려주시지 않고 오늘 본문인 3절에 오면 어떤 사건을 먼저 알려주시나요? 창조에 관한 사건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온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실까요? 왜냐하면 이것부터 올바로 믿어야 모든 믿음의 삶을 올바로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의 어느 내용도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내용이 창조 기사부터 시작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 기사부터 올바로 믿음으로 알아야 그 이후의 믿음의 삶도 계속해서 올바로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이 가장 먼저 알려주시는 창조 사건을 믿음으로 알아야 그 이후에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가 가졌던 그 믿음의 삶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 사건도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바라지만 보지 못하는 것을 실체로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창조 사건도 바라지만 보지 못하는 실체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죠. 즉, 예수님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새로운 창조, 천국 구원의 현실을 가르키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지으신 만물은 이미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을 가지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오직 말씀으로만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 내용은 많이 배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하나님의 빛의 창조를 말씀으로 시작하심을 통해서 이제 혼돈에서 질서가 잡히고 공허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만물로 채워지게 되고 흑암도 빛이 임하게 되는 현실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일째 모든 만물을 지으신 후에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모든 창조 사건을 믿음으로 안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창조 사건을 올바로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저 창조냐, 늘 말씀드렸죠. 진화냐, 뭐 크리에이션이냐, 에볼루션이냐. 이것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과학적인가로 따져서 창조가 더 과학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과학자들은 창조 사건을 더 과학적으로 푸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자체가 믿음의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냐?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이 창조 사건도 가르치는 실체가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과 천국의 새 창조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에서 이 창조 기사를 쓰실 때 창조 기사를 누가 썼죠? 물론 하나님이 쓰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쓰게 하셨죠? 예, 바로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 가운데 이 창세기를 쓰게 하실 때에 그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주 하나님이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가 쓴 모세오경에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첫 번째 창조 사건과 당시 모세가 창세기를 쓸 당시에 출애굽 구원 사건에 연결점이 있다는 거죠. 모세가 이 글을 쓸 때에는 출애굽 구원이라는 그렇죠 사건이 있는 것이 그 중심에 있잖아요. 이 출애굽 구원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창세기 기사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즉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주도 되심을 알려주시는데 창조와 구원, creation과 salvation의 두 가지 사건의 중요한 연결점이 있다는 거죠. 재밌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출애굽 구원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창조의 패턴으로 일어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창세기 1장부터 3장, 2장, 3장까지의 사건이 출애굽 구원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 이후에 따라오는 구원 역사의 모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사건의 연결점을 우리가 찾아보려면 창조 사건과 출애굽 사건 사이에 있었던 너무나 중요한 한 사건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건을 중심으로 창조와 구원이라는 두 사건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없으면 출애굽 구원도 없어요. 그것이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아담과 이브의 타락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꼭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시는 목적을 위해 창세기에서 창조 기사부터 쓰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사건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출애굽 구원의 복음을 연결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주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고 그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도 같은 패턴이 있음을 알려주세요. 여러 가지 모습이 이 출애굽 구원과 창조 사건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을 알려주시고 결국 이 첫 번째 창조 사건이 예수님의 새 창조 구원의 사건으로 성취가 돼요. 그런데 둘이 패턴이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구원도 첫 창조의 패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창조 구원의 빛으로 이 창조 사건을 다시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창조 사건이 분명히 창조하셨죠. 그것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것이 가르치는 구원과 연결되는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 사건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아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누군가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취하실 천국 구원의 현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 창조 사건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창조 사건을 이렇게 봤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로마서 4장 17절에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지금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창조 사건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어떤 자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데 그 이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말씀의 내용을 지금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 적용하고 있느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적용을 하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으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연결해서 믿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오직 말씀으로 이 사건을 뭐하고 연결시키냐 하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구원과 연결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은 창조 사건을 새 창조 구원에 대한 연결을 분명한 연결점을 가지고 창조 사건을 봤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온 만물을 하나님이 오직 말씀으로 지으시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셨는데 그 첫 창조 때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전 보았던 그 창세기 1장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 창세기사는 우리 소유료 문답 시간에도 배우고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도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 모습이 어땠다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혼돈이라는 것은 formless예요. 질서가 잡히지 않았다는 거죠. 공허라는 것은 empty, 비어있었다는 뜻입니다. 흑암이 깊었다는 것은 darkness, 어둠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잘 보세요. 처음 3일 동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이 혼돈을 다스리시고 바로잡으시는 일이에요. formless에서 form을 잡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혼돈한 땅에서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셔서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에 폼을 잡으시는 거죠. 그 혼돈을 질서 있게 어둠과 빛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둘째 날에는 물로만 가득 찬 혼돈을 물과 물을 구별하셔서 하늘과 바다가 있게 하심으로 질서를 잡으시고요. 셋째 날에는 바다에서 육지를 구별하셔서 혼돈을 다스리시고 질서 가운데 바로 세우십니다. 나머지 3일 동안은 4, 5, 6일 동안은 뭐 하세요? 그렇게 바로잡은 그 혼돈을 바로잡은 후에 그 바로잡은 곳에 있던 공허를 즉 엠티한 그곳을 하나님의 피조물들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넷째 날에는 빛과 어둠 속을 뭘로 채우시나요? 해와 달과 별로 채우십니다. 다섯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새와 물고기로 채우시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을 동물들로 채우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여 채우십니다. emptiness, 공허를 다스리시고 채우심으로 바로 잡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있죠? It was good.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다면 이전의 혼돈과 공허의 상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상태는 어땠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It was not good이었다는 거죠. good이라는 것은 이 좋았더라, 선했더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이 good, 좋았더라, 선했더라의 반대말은 뭔가요? 네. 원래대로 하면 evil이에요, evil. 악했더라.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보면 선과 악의 반 선과 악을 반대 용어로 쓰시죠.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Good, evil. 선, 악. 그렇다면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이 첫 창조 때에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은 악한 상태였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신 만물이 악한 상태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악한 걸 창조하신 게 되잖아요. 여기서는 분명히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그때 천사들이 타락해서 사단과 마귀들로 인해 영적으로 악한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었다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첫 창조를 보면 이 그시라는 단어가 다른 이 뜻으로 쓰여진 것을 보게 돼요. 창조의 그 기사를 담고 있는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보면 이 그시라는 좋았더라, 선했더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먹기 좋은 나무들을 하나님이 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여기서는 어떤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무슨 뜻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창세기 배울 때. 더 합당한, 더 바람직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먹기에 합당한 나무를 정말 뭐라고 고백하신 거예요? 먹기 좋은 나무라는 표현을 쓰신 거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현실이 있다는 거죠. 더욱 완전한 상태. 그것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창조에서 보시기에 좋았다. It was good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합당하고 바람직하고 아름다웠고 온전하여 말 그대로 매우 좋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표현도 가르치는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 좋았더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르치는 실체의 현실을 또 보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즉 첫 창조 때 말고 이후의 구원 역사에서는 이 좋았더라는 말씀을 이렇게 풀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 사건을 통해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이라고 굳이 표현하시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 같은 단어를 가지고 또 다른 현실, 또 다른 실체를 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혼돈, 공허, 어둠의 표현이 쓰여진 곳,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의 현실이 보여지는 곳이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디죠? 예레미야서 4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한번 가보시겠어요? Jeremiah chapter 4 verse 22 through 23. 예레미야서 4장 22절에서 23절.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당시 죄에 빠진 자기 백성들, 또 죄에 빠진 이스라엘과 유다의 현실을 바라보실 때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첫 창조 때의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formless, 공허하며 empty, 빛이 없었다, dark. 똑같은 단어를 쓰세요. 그런데 여기서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그저 합당하지 못했다, 그도 좋지 못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죠. 죄악에 빠진 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evil, 악했습니다. 22절에 그 앞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에서는 무지했다. It was not good을 어떻게 푸시는 거예요? 선하지 않았다. It was evil, 악했다는 것으로 푸십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도덕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에서는 이렇게 풀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죄악 세상을 하나님이 공허와 혼돈과 어둠으로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또 다른 실체를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또 다른 실체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 첫 창조 때에도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이를 다스리시고 바로잡으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은 창조를 이루셨죠? 말씀으로 무엇이 있으라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렇다면 이번에도 새 창조주가 되시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바로잡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새 창조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실체라는 거죠. 이번에도 말씀으로 빛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 역사라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예요. 첫 번째 창조의 패턴으로 첫 번째 창조가 가르치는 실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첫 번째 창조의 패턴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그 반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의 구원의 실체, 새로운 창조의 패턴이 첫 창조에도 보여지게 하셨다는 거죠. 첫 창조에서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창조를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새 창조의 사건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에 있을 구원으로의 새 창조의 실체를 처음에 보여주시는 첫 창조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어떻게 푸냐면 영어로 하면은 heavens and earth라고 우리가 풀죠. 이제 하늘들과 땅 뭐 이렇게 푸는데 이것을 우리가 골로새서 같은 구절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죠. heavens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earth 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신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구절 안에는 이미 그때에 하나님이 뭘 지으신 걸로 볼 수 있죠? heavens,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이미 천국과 천사들의 창조가 그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은 그저 타이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타이틀을 주고 2절부터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창조가 시작되어지고 그 2절부터도 계속 연결되어 일어나는 사건으로 주시는 거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천국과 천사들의 창조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기 전에 천국을 지으시어 거기에 하나님의 거처를 두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의 창조가 끝나고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가시냐 하면 이미 그 전에 만드셨던 천국으로 들어가셔서 안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꼭 천국이라는 장소가, 안식하실,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가 필요하신가요? 6일 동안의 창조를 하시기 전부터 가장 처음 보이지 않는 천국을 지으셨다면,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거처를 두시기를 기뻐하셨다면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가 없으셔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자기의 영광을 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천국을 가장 먼저 지으시고 거기에 자기 거처를 두시기를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먼저 천국을 지으신 것만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32편 13절에서 14절 한번 가보세요. Psalms 132, verse 13 through 14. 시편 132편, 13절에서 14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시온은 천국을 가리키죠. 천국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는 영원히 내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했음이라. 여기서 거한다는 단어가 인트론이에요. 내 보좌를 거기 뒀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셨는가? 왜 거기에 하나님이 천국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왜 거기에 자기 거처를 두시기를 기뻐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죠? 이사야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35장 10절. Isaiah chapter 35 verse 10. 이사야서 35장 10절. 구약 1006페이지에 있습니다. 3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하나님이 영원한 자기 거처로 삼으신 그 천국에 누가 돌아오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을 속량하여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쉼을 얻게 하십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천국을 지으시고 거기 자기 보좌를 두시고 거기 거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랑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과. 그런데 이 천국을 언제 지으셨다고요? 나중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지으셨어요? 아니에요. 첫 창조에 가장 처음에 이 천국을 지으셨다는 얘기는 벌써 그때부터 창조의 사건이 이제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계획이 됐다는 거죠. 그 예가 또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섬기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실체의 모형과 그림자로 만들어졌다. 원형이 있고 그 청사진을 가지고 모형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원형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하늘에 있고 이 땅의 것들은 전부 다 모형과 그림자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형과 그림자가 먼저 생겼겠어요? 원형이 먼저 있었겠어요? 원형이 먼저 있는 거죠. 그 천국을 원형으로 하여 이 땅의 만물을 지으신 겁니다. 천국이 원형이었고 실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천국을 원형으로 하여 이 땅의 혼돈과 공허를 바로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원형으로 하여 죄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도 바로잡으시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하늘에 속한 참것의 그림자와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참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첫 창조도 하늘의 참것 실체 원형을 가리키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첫 창조를 통해서도 어디를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천국입니다. 그때부터 천국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통해 나타났지만 결국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있음을 가르치고 바라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담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첫 창조를 누리며 에덴 동산에서 물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교제를 나눴지만 아담도 이 첫 번째 창조에 이 땅과 온 만물이 가리키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분명히 6일째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이 7일째에 어디로 가셨다고요? 시온에 자기 보좌를 두시고 거기 들어가서 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속량을 입은 자들이 다 글로 들어와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타락하기 전 아담도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자기가 거할 영원한 땅이 아니었고 선악과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생명나무가 가르키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가르키는 영생을 얻어 하나님이 지금 안식하고 계신 천국으로 들어갈 것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실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 세상이 가르치는 천국을 봐야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천국을 무시하고서는 아담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실체가 목적이고 의미였다는 겁니다. 결국 이 땅의 창조를 통해서도 천국을 반영하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 첫 창조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새 창조 구원을 통해 소유하게 된 천국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은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첫 창조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생명으로 끝날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고 계신,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 천국을 바라보고 결국에 예수님의 피로 속량하신 백성들을 그리로 들어오게 하시어 영영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 그 천국 안식을 바라보며 거기에 속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담도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가리키는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를 나누며 안식하며 살아갈 날을 바라보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7일째 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더욱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으로의 구원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새로운 창조주로 믿으며 실체인 천국을 더욱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첫 창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창조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창조 때부터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소중한 삶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로만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정말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신 참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세상 중심, 자기 중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삶입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의미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원자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주신 참 실체인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우리 삶에는 목적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해 아래만 보면 혼돈과 공허와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창조 사건부터 알려주시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찬 땅으로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며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죄악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참 말씀이신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온 우주만물을 지으신 영광의 창조주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왜 오셨나요? 새로운 창조하시려고. 어떻게? 죄의 사망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사망의 혼돈, 공허, 어둠을 대신 다 가져가시고 심판받으시며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혼돈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공허를 이제 천국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어둠을 예수님과 같은 빛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전에 우리 안에 있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를 예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것도 보시기에 심히 선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와 모형이었던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서 참 실체인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까지 봐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오직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창조 사건을 믿음으로 올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는가?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바쳐주셨는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믿음으로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창조함을 입은 우리 성도들,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수님과 연합된 삶, 예수님의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겁게 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 삶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더욱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을 바라보시며 거기 들어가 안식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새롭고 영원한 의미와 목적이요, 창조를 믿음으로 아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천국 속한 자로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는 아들의 삶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 사건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새 창조 사건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 땅을 모형으로 하여 지어진 원형, 실체인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통해 이 천국에 속한 자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우리의 참 생명이 있는 천국,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으로 천국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로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